이준영의 보물상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름다운 당신 얘기를 즐겨 들으시고 또 깊이 좀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준영의 보물상자를 기대하시고 또 아주 귀담아 듣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오늘도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이야기와 음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준영의 보물상자. 이준영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음악계는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씩,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나요?
기지개를 좀 펴고 있죠. 예.
근데 역시 음악당을 꽉 채우는 건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아, 다만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꽉 채워서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예. 이번에 뭐 모차르트 같은 뮤지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겠죠.
쓰고.
예,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며칠 안 됐네요. 7월 초에 세상을 떠난 금세기보다는 20세기라고 해야겠죠.
네네.
20세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었던 이다 핸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그분 그 세상 떠난 날 그분의 연주를 들으면서 추모하기도 했는데 저는 혹시 그 이다 핸델이어서
네.
그 핸델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그 스펠링이 틀리더군요.
네. 독일권하고 동구권까지 좀 퍼져 있는 성이라.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디 폴란드 출신이라고도 돼 있고 영국 출신으로 돼 있기도 하고.
폴란드 출신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영국 국적을 따서 아마 그렇게
그렇군요.
나온 모양인데요. 폴란드, 그러니까 유대계 폴란드인이죠.
네네.
네.
그 음악가들 보면 그 국적이 두 개, 세 개까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거는 원래의 그 아버지의 예를 들면
예.
모차르트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모차르트는 모차르트 당대로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의 살츠부르크 교회령이고요.
네.
지금으로 치면 오스트리아겠죠.
그런데 아버지 레오폴트가 독일서 그 일 때문에 내려왔다가 거기서 자리 잡은 거여서 독일이라고 표기된 곳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당시에는 독일이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의 관점이군요.
그렇죠. 독일이라는 말은 참 혼란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네.
명칭이에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다 핸델은 1928년생이시니까 아흔을 넘기셨네요.
네.
네, 그렇군요. 어떤 의미예요? 이다 핸델은 바이올린 연주 쪽에서.
이다 핸델은 칼 플래슈의 마지막 제자이자
네.
20세기에 등장했던 중반 이후 등장했던 여성 연주자들.
네, 네.
뭐 요한나 마르치라든가 지네트 누베.
네, 네.
또 뭐 에리카 모리니는 좀 일찍이군요. 뭐 그 보베스코 이런 연주자들과 동시대에 나란히 등장해서 이제 여성 연주자도 최고의 정상급 연주자라는 것을 실제로 무대에서 확인해서 보여주었던
네.
그런 전설이죠. 뭐
여성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20세기 초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네.
예, 뭐
그 전에는 1800년대 중후반에는 그 우리가 알 만한 여성 연주자들의 이름이 누가 있을까요?
몇 명 있긴 한데요. 뭐 스트라치니니 뭐 이런 연주자들이 서서히
네네.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렇게 대중적으로 19세기 대가들보다는 좀 덜 유명하지. 아무래도 여성들은 결혼, 육아 뭐 등등으로
예.
남성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했으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다가
피아노를 선호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피아노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아무래도.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이제 뭐 모트, 마리 호리니, 뭐 모드니 이런 여성 연주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예. 혹시 이다 핸델 우리나라에 찾았던 적이 있나요?
네, 2004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네네. 정말 감동적인 연주를 들려주었죠.
2004년이면은 그래도 아주 원숙할 때군요. 조금 연세가 드셨을 텐가?
그때도 뭐 거의 70이 다 된 연세니까 예, 뭐 정말 대단했죠. 이다인델은 신동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칼 플래슈라는 20세기 아주 위대한 바이올린 교사의 제자였는데 플래슈 문화에서 나온 연주자들이 뭐 쉐링이라든가 제네트 누베 예. 뭐 이런 연주자들이 있죠. 이다인델은 7살의 나이에 예, 1935년에 1회 비엔야프스키 콩쿠르에서 7살의 나이로 참가해서 오. 7등을 했어요. 그때 우승자가 이제 누베고
누베?
2위가 다비도 이스트라흐였죠.
예. 예.
그때 뭐 아주 화려하게 데뷔했고 이미 1930년대부터 연주 무대, 그러니까 연주 경력이 거의 70년에 달합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브리 기틀리스와 더불어.
예. 기틀리스 선생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틀리스도 칼 플래시 제자죠.
그래요?
동문이죠. 동문.
예. 이다 핸델의 음색은 어때요?
음색은 따뜻하고 그다음에 색채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
예.
그러니까 오이스트라흐의 그 느낌도 있고
오이스트라하고는 좀 다르죠.
쉐링의 느낌도 있고
쉐링하고는 좀 비슷한 결이 있지만
따뜻한 느낌이에요.
예, 예.
날카로운 느낌은 아니고요.
날카롭다는 평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자.
이다인델은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만든 첫 번째 녹음을 들려드릴게요.
네.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이때도 아직 12살밖에 안 됐던 시절인데
그러네요.
예, 이 시기에 이제 최초로 녹음을 하면서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사테의 자파테아도를 이다인델의 바이올린 아델라 코토프스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라사테의 자파테아도였습니다. 이다 핸델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아델라 코토프스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파테아도도 춤곡 무곡이죠?
네, 스페인의 네네. 춤곡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살다가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나요?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파리와 네. 런던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뭐 네.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영국으로 이주해서 네. 공부하고 활동도 합니다.
우리가 뭐 그 사실 역사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유태인들은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2차
독일에서만 그랬을까요? 영국은 괜찮았고.
네네.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유대인 학살은 워낙 유명한
그럼요. 얘기니까요. 예. 그래서 음악가들도 미리 그것을 느낀 분들은 나름대로 탈출을 하게 되는 거고
거의 다 이주했다고 봐야죠.
예예. 예. 네. 유태인들에서 그 위대한 음악가가 특별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특히 현악기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선생의 계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국민들의 그 성향?
있고요. 특히 러시아 쪽은 유대인들에게 제약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네.
음악이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또 그 직업이었다고 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또 민속악기들이 또 현악기가 많아서 또 친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유태인 바이올리스트에게 왜 피아노를 안 하고 바이올린 했냐 그랬더니 도망가기 좋아서 그랬다고.
농담이겠죠.
얼른 피난가기 좋아서.
유대인들이 뭐 피아니스트도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맞지, 그럼요. 예. 조크죠, 조크. 예.
이다인델 역시 그 비슷한 연배의 연주자들이 거의 그랬듯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는데 역시 초창기 활동은 영국이 중심이어서
네네.
특히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아, 그래요?
그 여름에 그 BBC에서 주최하는 프롬스, 프롬스 같은 예. 경우에는 50번 이상 출연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 궁금해요. 프롬스는 그 BBC가 만든 거예요?
본래는 아니면? 아니죠.
아니죠?
본래는 헨리우드라는 지휘자가 창시했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BBC가 떠맡았죠.
예, 저는 물론 저 TV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롬스를 가끔 보는데 네. 아니 굉장해요.
굉장하죠.
네네. 네.
재밌습니다.
아, 부러워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네, 음향이 좀 안 좋은 게 안타깝지만 네. 막상 가서 보면 참 좋아요.
그 홀도 너무 멋있고.
아, 로얄 알버트 홀.
예예. 와, 그런 음악제, 음악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만한데 음악적인 그 연주가들 그 네. 숫자로 봐서는 그냥 평창 음악제와 통영의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다인델이 초창기에는 그 아주 비르투오스 연주자로 유명했는데
네.
여러 작곡가들을 두루 레퍼토리가 굉장히 넓었습니다만 초창기엔 특히 이 독일과 이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워낙 유명해졌어요. 그
네.
이유는 이 이다인델이 핀란드에 가서 이 곡을 연주했을 때 작곡가 시벨리우스가 네. 이 연주를 듣고 극찬해서 이다인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옵니다. 지금도 네. 뭐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떠다닐 정도로 네. 유명해진 네. 편지인데 아주 탁월한 연주란 걸 축하한다. 그렇지만 나한테도 축하한다. 내 협주곡이 드디어 완벽한 해석자를 찾았다.
야.
뭐 이런 말을 해서
네네.
이다인델이 시벨리우스는 아주 유명해졌죠.
네. 시벨리우스 하면 뭐 그 전 세대 사람인 것 같은데.
워낙 장수하셨어요.
예, 이다인델이 28년생이고 시벨리우스가 57년에 세상 떠난 걸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 뭐 한 20여 년 같이 시간을 보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잘 이해 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아, 그러세요?
그분들이 같이 연주하고 그 얘기를 나눴다는 게
이다인델과 시벨리우스 두 사람 다 워낙 장수하신 분이어서
네, 그러네요.
그랬던 것이죠.
바이올리스트들이 장수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러네요. 이다인델이 연주하는 시벨리우스 예. 바이올린 협주곡
안 들을 수 없죠.
예, 3악장 들려드릴게요. 이다인델이 1975년 녹음인데요. 뭐 워낙 유명한 녹음입니다. 파보 베르그 룬트가 이끄는 본머스 심포니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이다 핸델의 바이올린 연주,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뭔가 그 화롭가가 느껴지는 그런 따뜻함이 있고요.
예, 음색이 아주 푸근하죠.
굉장히 그러네요. 제가 네. 상상을 했던 그 아주 날카로운 그런 네. 느낌. 뭐 이 곡은 또 그렇게 연주해서는 안 되는 곡이기도
네.
하지만 조금 그 440 정도로 보통 맞춘다고 하는데 저는 좀 낮게 들려요 이게.
예, 음향이 포근해서 이렇게 느끼셨던
그런
것 같아요.
때문에 좀 편안하고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드네요.
네, 곡에 따라 참 많이 변신할 수 있는 연주자였죠.
예.
이제 이다인델 얘기를 하다 보면 2004년 독주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미 70대 중반이었는데 저는. 정말 갈 때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사실 현악 연주자는 또 피아니스트보다 좀 생명이 짧고
예.
70대 중반에 과연 어느 정도의 연주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압도적인 연주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뭐 슬라이드 같은 20세기 네네. 초반기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어떤 그런 기교도 풍부하게 보여주면서
네.
곡마다 변신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80대 초반까지도 무대에 올랐던 연주자였죠.
그렇군요. 70대 초반 정도 되면 지금 우리 그 정경화 교수님하고 비슷한 나이네요.
그렇죠.
예, 가능한 나이 연주가 네. 뭐 충분히 가능한 나이이기도 한데.
정경화 씨가 바흐 무반주 소나타 파르티타에서 가장 흠모하고
네네.
존경했던 그 모델이 이다핸델이었죠.
아 그래요? 재작년인가?
네.
아 그럼 뭐 이다핸델의 음반도 한 번 두 번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몇 번이나 했을까요?
어떤 거요? 바흐요?
네, 바흐를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했어요?
예.
네.
그 사연이 좀 있어요. 워낙 바흐 연주로 유명했는데 이상하게 음반을 녹음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해적 반, 실황반이 널리 돌아다녔는데 네네. 이다 엔델이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70 넘어서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공식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유명한데 아마 모든 연주 가운데 가장 느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템포가 느린데 전혀 지루하거나 이완되어 있지 않고 시종일관 긴장감이 넘치고 네네. 모든 음악의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정경환 씨도 아마 그런 면을 높이 네네. 사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해석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그
느리게 네. 연주하게 되는 것은 뭐 새로운 해석인가요? 나만의 해석인가요? 아니면 원전에 충실한 건가요?
사실 바흐는 그 빠르기를 아주 대체적으로만 써놔서 정답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메트로놈은 그런... 베토벤 시대 이후에 등장하니까 네네네. 예.
느낌으로.
네.
그 바흐의 무반주 발리 소나타 같은데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예, 이다현 연주에서는 샤콘느를 참 감동적으로 들려줬는데 이다현의 샤콘느는 거의 뭐 20분에 도달해서 그래. 다음 기회를 약속하면서 예. 오늘은 소나타 2번 가운데 푸각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다현의 아까 말씀드린 노년에 처음 네. 제작한 스튜디오 음반에서 들려드립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는 1003번인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악장 후가였습니다. 이다 헨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995년도 녹음이라고요.
네.
그 오케스트라나 독주 연주자들 가운데 몇 년도 음반을 그래도 명반으로 꼽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다 헨델에게는 이 1995년도 음반이 유일한
그렇죠.
무반주 바이올린 네. 소나타니까 뭐 명반의 명반이겠군요. 저는 조금 독특하게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푸가를 원래 좋아하시는 거죠?
푸가를 뭐 특별히 그 좋다는 그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고
네.
독주 바이올린, 독주 첼로 이런 느낌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넘어가는 음과 음 사이가 조금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분절적인 느낌, 해석은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첼로곡의 기본 해석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아주 유려하게 소프트하게 넘기는 것은 다른 해석인가요?
아니요. 최근 들어 분절적인 해석은 점점 대세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20세기 초중반에 그렇게 이어붙이는 연주를 많이 했죠. 이다인들은 그러고 보면 굉장히 선구적인
연주. 원전이 가깝게. 시대에 가깝게
원전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마 밀스타인과 함께 자신만의 해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시대악기 해석도 아니고 그 19세기 낭만주의 해석도 아닌 자신만의 해석을 이룬 두 사람이라면 아마 밀스타인하고 이다 헨델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물론 뭐 비엔얍스키의 곡도 연주를 했겠죠.
아, 네, 그럼요. 비냅스키 콩쿨 출신이기도 하고 같은 네. 폴란드 출신이기도 한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른 음원은 이다 헨델의 공식적으로 마지막 녹음입니다.
네.
예, 2008년 그러니까 80살 때 일본에 독주회를 하러 갔다가 예. 음반을 마지막으로 제작했는데 80살의 나이에도 물론 전성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 연주를 오늘 마지막으로
실황 음반입니까?
아닙니다.
녹음을 네.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곡을 광고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의 보물상자 이준영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헨리크 비엔엽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즈 1번 D장조를 이다 헨델의 바이올린 연주와 유카리 아라이의 피아노 연주 2008년도 이다 헨델의 인생 마지막 녹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죠.